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외국에 출장을 갑니다. 이제 출장을 가면 보통 겨울에는 두세 주 정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하고 다른 분이 와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멀리 계신 우리 김재근 목사님을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빼앗아서 우리 교회 와서 꼭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마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여러분께서 김재근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런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도전을 받고 이런 좋은 시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독일에 이렇게 종교개혁 투어를 이제 가시게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형제님 좀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스 하고 그리고 내려가야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얼굴도 뵙고 또 우리 전라북도 이 전주 이 지역에 사시는 그런 그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교제도 나누고 정말 예수님의 그한몸 안에서의 그 지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전주에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11절 12절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뭐 특별히 어떤 뭐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달해서 뭐 여러분을 뭐 감화감동시키고 뭐 그렇게 할수 있는 재주는 제게 없어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와 나 사이의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듯이 저 역시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묻히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신뢰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공통된 그 믿음에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느 면에서 위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말씀 이제 읽었는데 1장에 1장 2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가서 보니까 2장 13절에도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3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린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바울의 감사가 오늘 아침에 저의 감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특히 이 전라북도 이 전주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정말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교회를 이루고 형제자매 간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중국에도 가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수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사랑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같이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모든 교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돼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교회가 여러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그 여러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가서 보시면 그렇게 특별한 그런 문제가 없이 정말 주님 안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하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 전주에 있는 이 소망 침례교회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한국의 여러 교회들 중에 정말 문제가 거의 없는 그러한 모델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모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하면 지금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그 지명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가셔서 이 북쪽에 가시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키. 그래서 이 데살로니키는 아테네 다음과는 둘째 도시로 굉장히 큰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 당시 20만 명 정도 되면 지금식으로 따지면 300만 명, 뭐 400만 명 이런 수준의 그런 큰 도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빌립보, 에베소, 뭐 골로새 등등 여러 그런 그 도시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도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많은 그런 도시들이 지금은 폐허가 되고 남아있질 않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한 넷째 정도로 큰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도시였는데 지진 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서 지금은 아무 이 몇 개 이렇게 남아있는 유적들 외에는 도시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데살로니키라고 이름만 바뀌어있지 지금도 남아있는 이와 같은 그 도시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9장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 거기 살던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안디옥에서 사역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 흥황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분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지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게 선포가 되는 그 일을 이 두 사람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둘을 성도들 가운데서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두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일이 13장,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온 이후에 안디옥 교회 안에 또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 할례를 받아야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사도들 이런 사람들의 이 판결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규정들이 전혀 부과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확인시켜주는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다시 안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우리가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방문하자. 이렇게 서로 이제 제안을 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을 사역자로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서 이 여행을 그만두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돼서 둘 사이에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면서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는 바나바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선교여행이 오로지 사도 바울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다섯 사람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호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그 호칭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이후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라디아 지방과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이 지방,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이런 지방, 이 지역에서만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막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드로아에 사도바울이 갔을 때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꿈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건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는 여러분이 지금 가서 보시면 지금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가 있고 터키 바로 넘어가면서부터 유럽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아시죠? 이스탄불이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은 반쪽은 유럽에 붙어 있고 반쪽은 이쪽에 아시아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가면은 나오는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였던 그런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 이야기가 나오고 점치는 영에 들렸던 이 소녀를 고쳐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소녀를 고쳐준 그 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감옥이 지진에 의해서 진동이 되면서 열리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이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아폴로니아를 거쳐서 갔던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일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 이 거리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 총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녔어요. 2만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왕복하면 1000km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를 한 20, 30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그런 거리를 대부분 걸어 다니고 또 먼 거리는 배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어요. 거기 가서 그 17장 2절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세 안식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2년, 뭐 5년 이렇게 머무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태어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이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경우 회당에서 이제 모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였을 테고, 바울이 이 가서 보니까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약 세 주에서 네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교리를 어떤 것들을 가르쳤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시고, 이렇게 재림할 때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있으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와 같은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며,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모든 교리들을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방인들, 우상을 섬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생기고, 특별히 이 변화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면서 여기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주, 네 주 정도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서 그 다음에 베레아로 내려가고, 또 쫓겨나서 아테네로 내려가고, 또 쫓겨나서 고린도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2차 선교행이 이제 마무리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약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조그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하는, 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강림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죠?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세상 생활을 등한히 여기고 가정생활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와 같은 그 의문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AD 53년경에 이제 기록했다고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역동적인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처음에 안디옥에서 떠날 때 바울이 데리고 간 사역자는 실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 루스드라고 하는 그런 그 갈라디아의 한 지역을 지날 때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그 한 청년이 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외함,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했다고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이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사역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서 4주 정도 그 안에 머물면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눈으로 본 그와 같은 목격자예요. 그래서 이게 서신을 쓸 때에도 바울 혼자라고 쓰지 않냐고, 여기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방식을 이제 빌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했냐? 거기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짊어져야 될 그런 짐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교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구원받은 거,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거는 어떤 전도지를 하나 읽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이와 같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어느 면에서 쉬울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교회를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래? 여기는 사람이 모여 이게 사람이 교회인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A는 이렇게 생각하고 B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부대끼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이런 공동체가 지금 교회예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이게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하니까 갈 만한 교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양심에 저촉이 되고 왜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그 퀘스천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32살 이후로 목회를 다시 하기 전까지 그날 한 10년 이상 아이들과 함께 정말 교회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회.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거주지 중에 거의 맨 북쪽에 있는 그런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사람의 아들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시대 예레미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저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면서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때부터 선포하시며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일을 암시하시면서 이방인들 중심에 예수님의 내 교회가 형성될 것을 예수님께서 그때 이후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간에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나의 심판자십니다. 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께로 구분이 돼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분류가 돼서 하나님께로 구분이 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과 같은 사람들, 여기 4절 말씀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늘 아침에 전주 소방 침례교에 모여있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당 문턱을 떠날 때에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나이 어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에 이르기까지 100%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니까 또 잘못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지옥으로 넣으시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해서 천국으로 보내신다. 이런 일은 이교도들의 세상에서는 있을 것과 같은 일이지 성경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미리 아세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선포해도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세상에서 분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와 같은 일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해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열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을 몇천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전에 그와 같은 사실은 미리 내다보시고 아시고는 저와 여러분을 분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선택해 놓으셨다고 예지예정 선택을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 선포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데살로니가라는 이런 지방에 내려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서 만병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모든 병이 다 낫게 되고,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자동차 좋은 거 사게 되고, 만수무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내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탐욕의 말. 그렇죠? 이 말 듣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이거 다 탐욕의 말이잖아. 이런 거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런 걸 사람 구원 못합니다. 그런 거는 올바른 교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보내신 그런 자들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전주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김재근 형제님을 비롯해서 여러 형제님들이 이 지역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작정하라고 이런 모임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모여있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7절 가서 보니까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됐다. 이와 같은 부드러운 그런 사역의 역사로 이 전주소망 침례교회 흔한 20년 동안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그런 역경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이 전주에 있는 그런 그 소망침례교회 그 성도들이 마음이 이런 마음, 어떤 성도들이 아니면 어떤 분들이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오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먼저 선포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유머가 그 아이들을 부드럽게 보살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세상으로 가던 이 사람이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회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와서 180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그와 같은 생명에 이르는 그런 회개가 있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가서 보시면 일곱 교회 주신 그런 말씀을 볼 때 교회도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내 삶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내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활의 회개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들어간 이후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자리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될 때, 예,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될 때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교회는 사람의 어떤 계획, 생각,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창의적인 그런 일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이 전주소망침례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전주지역에 무언가를 내가 차이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예수님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효력 있게 일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계획이나 꾀나 어떤 창의적인 그런 일, 물론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게 될 때 이 전주 지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2장 14절 가서 보니까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 심지어 고난과 박해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라 그러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리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전주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불신자들로부터 이단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증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핍박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핍박인가? 그런 핍박 받으면 안 돼요. 행위가 곱지 않고 말이 곱지 않아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도대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나오는 핍박은 저와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보존해 주셔서 제 손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가서 선포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은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이라는 그런 핍박까지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될 때 그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뭐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이 성도들 마음속에 생겨나고 이 강렬한 열망 속에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목격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변화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어떻게 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었다고 해서 그 삶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손에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셔야, 그래야 이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든 효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 사도바울이 주었던 그 명령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명령이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지금도 들어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다. 거룩히 구별되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가장 큰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가 돼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될 이 땅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교회 안에도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 아내를, 남편을 제대로 대우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이교도들의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추구하던 것,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 안에는 많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무 때나 가서 자기의 욕정을 마음대로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가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것들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그런 삶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아무데나 가서 자기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다 쏟아붓는 그와 같은 일들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도를 넘어서 자기 형제의 것을 빼앗거나 형제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다. 야, 이게 복수라는 말까지 지금 나와요. 복수.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이 복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수하실 때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감당할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심판석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과 같은 회개 보고할 것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먼저 목사부터 내 자신이 좀 잘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대해야 되겠고 우리 제 아내와 또 내 아이들을 제대로 대해야 되겠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침에 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일 하셔야 돼.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잠잘 때는 몰라요. 그렇죠? 잠잘 때를 제외하고 정신이 깨어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매일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이것이 성도다.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지금 목회자의 심정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세주 내지 네주 동안 그 안에 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어느 면에서는 이름도 다 기억 못할 거예요. 세주 네주 동안 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떻게 이름을 다 기억하겠어요. 또 그 이후에 더해진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이 성도들 생각하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한다. 사실 제가 그렇게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더 찔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이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그러한 목회자들이 곳곳에 퍼지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전국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 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되냐?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이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행위가 없으면, 야고보서 2장 가서 보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만히 지금까지 너희를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너희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2장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일까지 나타나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밖으로 나가셔서 그 하늘의 별들을 다 보여주며,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내 씨가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가능하시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시로 얘기하면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이 상태의 요 믿음으로는 그 당시 하나님이 이삭이 있으니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럼 그때는 못 바쳐요. 그때는 바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25년 지나서 아들을 받았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15년, 2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해서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갖다 바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행위가, 우리가 이게 보면 아기를 낳으면 이제 한 살짜리가 있고 두 살짜리가 있고 열 살짜리 있고 스무 살, 이게 부모에게 대하는 그런 행위,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이게 점점점 사람이 커지면 달라지잖아요. 성숙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처음엔 별거 없이 약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핍박이 들어와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점점점점 성장하는 가운데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는 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서 보시면 그 안에 구약시대 믿음을 가졌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해서 그래서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행했는가.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에 상응하는 그런 행위가 그들에게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불러주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가서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고 영어로 레이버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레이버. 레이버는 뭐가 레이버냐? 우리 여인들이 아기를 뵈서 열 달 있다가 아기를 해산하는 것을 영어로 레이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죠. 우리 남자들은 이해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어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킹잼 성경을 쓰는 이런 교회들이 이와 같은 그 사랑의 수고를 넘치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동안에도 이 소망침례교회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킹잼 성경을 알리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국에도 연락해서 돈을 들여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이 교회들이 킹잼 성경을 쓰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중국에까지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킹잼 성경을 전하고 이런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 소망침례교회뿐이 없어요.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여기서 전주에 있는 이런 그 형제 자매들, 이 자매들을 통해서 중국에까지 가서 이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렇잖아요.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전주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전주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때 1년, 2년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서 또 외국 어디에 있으니 한국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독일에까지 가셔서 거기 독일에 있는 교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일들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그런 일을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전주 소망침례교회가 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목사 형제를 도와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말 그대로 여러분의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로 인해 저 역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셋째, 무엇이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참 좋아요. 이름이 소망침례교회. 소망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인내가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망을 하는 거지 이미 이루어졌으면 뭘 소망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어요. 어떤 걸 소망하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변해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 휴거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재림이 다 끝났다고 그러고 이런 가운데 너무나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아니다.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다.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는 휴고의 사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너희 가운데 믿다가 죽어있던 그 사람들 부활하는 그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이 사도 바울이 보고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킹잼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말씀입니다라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교회에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도들, 또 사랑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 또 우리 앞에 닥쳐올 것 같은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 이런 성도들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7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됐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이 그리스 이 지역은 가서 보면 위에는 북부는 마케도니아고 밑에는 아가야고, 그런데 이 그리스 전 지역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여기 전주 지역에 있는 이 전주 소망침례 교회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될 때 그와 같은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후에 8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이게 가장 좋은 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거 보고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말할 필요가 없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가운데 했던 그 일이 뭐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이 아가야 전 지역을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해들을 때, 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 뭐 조그만 사소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이 전주 소망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흥황하는 가운데 이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15년쯤 전에 우리 김재근 목사님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물어봤더니 1996년부터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있으면 만 20년 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목회를 시작하신 베테랑입니다. 이 베테랑 목사, 이 형제를 도와서 이 전주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요대로 믿고, 그렇죠? 요대로 가르치고 요대로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조용하게 아름다운 이런 예배당에서 저와 이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거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사가 제사장처럼 노릇하고 교회 안에 그냥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이 사람을 얽어매고 도저히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이 전주지역에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지역에 사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생기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전주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그런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고 이 남부지방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앞으로 더욱더 믿음의 행위가 넘쳐나고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일? 율법의 일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일을 더 많이 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더 많이 섬겨주고 고통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인내하며 예수님 제 이름을 하는 것인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주 소망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